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이제 청년기의 문턱에 이르렀고 공식적으로 회당 학교를 졸업했으므로 예수는 유월절 기념식에 처음 참여하기 위하여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이회의 유월절 축제는 서기 7년 4월 9일 토요일에 있었다. 여행에 동행할 103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4월 4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사렛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향해 남쪽으로 여행했지만 제즈리얼에 당도했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피하려고 동쪽으로 길을 바꿔서 길보아산을 돌아 요단 계곡으로 내려갔다. 요셉과 그 가족은 야곱의 우물과 베델을 경유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즐기곤 했으나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요단 계곡으로 지나가는 길을 택했다. 대단히 무서워했던 아켈라오가 이미 물러났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았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헤롯 대왕이 모두 죽이려 했던 때로부터 12년이 지났고 이 무명의 나사렛 아이가 그 사건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제즈리얼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계속한 후에 곧 왼편에 있는 고대의 마을 수넴을 지나가게 됐고 예수는 이곳에 살았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처녀 이야기와 엘리사가 여기서 행했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됐다. 제즈리얼을 지나가면서 예수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착취자 예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보아산을 지나갈 때 그들은 이 산 언덕에서 죽은 사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다윗 왕 및 이 역사적 장소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했다. 길보아산 밑을 돌아가면서 순례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스키토폴레스라는 그리스 도시를 볼 수 있었다. 이 이방 도시의 대리석 건축물들을 멀리서 바라봤지만 가까이 가지는 않았는데 이로써 자신을 더럽히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유월절 축제에 엄숙하고 신성시되는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요셉과 예수가 스키토폴레스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해에 있었던 그들의 갈등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마리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길은 이제 열대성 기후의 요단 계곡으로 곧장 접어들었으며 사회로 흘러내려가면서 반짝이는 잔잔한 시냇물과 함께 굽어져 있고 항상 바람이 부는 요단 지역을 예수는 곧 감탄하면서 바라보게 됐다. 그들은 열대 기후의 이 계곡을 따라서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는 겉옷을 벗었고 북쪽으로 멀리 서 있는 눈 덮인 웅장한 모습의 헤르몬 산이 역사적인 이 계곡을 위엄 있게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만발한 분홍색 꽃을 달고 있는 협죽도나무와 곡물이 맺힌 아름다운 들판에 보면서 즐겼다. 스키토폴리스 건너편으로부터 3시간 남짓 여행한 그들은 물이 솟아나는 샘을 발견했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지붕 삼아 거기서 하룻밤 지냈다. 여행을 시작한 지 둘째 날에 그들은 야복강이 동쪽으로부터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을 지났고 강이 있는 이 계곡의 동쪽을 바라보면서 미디안 족속이 이 지역을 침략하여 땅을 차지하려 했던 기드온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둘째 날의 여정이 끝날 무렵에 그들은 요단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사르타바산 아래 부근에서 하루 묵었으며 이 산 정상에는 알렉산드리아 요새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헤롯이 자기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을 가둔 곳이었고 목졸라 죽인 두 아들이 매장된 곳이었다. 셋째 날에 그들은 헤롯이 최근에 건설한 두 마을을 지나갔고 훌륭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야자수 정원들을 볼 수 있었다. 밤이 될 무렵에 여리고에 도착했고 이튿날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그날 저녁에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는 고대 여리고 지역으로 1마일판을 걸어갔으며 그곳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을 따온 예수아가 유명한 업적을 이룩한 장소였다. 여행을 떠난 지 넷째 날인 마지막 날에는 이어지는 순례자 행렬이 길을 메웠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꼭대기에 다가가면서 산 너머로 요단 지역을 볼 수 있었고 남쪽으로는 잔잔한 상해의 물을 볼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반쯤 왔을 때 예수는 그의 후반부 생애의 많은 부분을 보내게 될 지역인 감람산을 처음 보게 됐으며 바로 그 산마루 너머에 거룩한 성이 있다고 요셉이 그에게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소년은 하늘 아버지의 성과 집을 곧 볼 수 있게 됐다는 기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들은 감람원의 동쪽 빛 아래 있는 베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 입구에서 쉬기 위하여 멈췄다. 호의적인 마을 사람들이 순례자를 보살피려고 몰려 나왔으며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 근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에게는 예수와 비슷한 또래의 세 아이 곧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었다. 이들은 나사렛 가족이 쉬어갈 수 있도록 초대했고 이 두 가족 사이의 평생의 우정이 여기서 싹트게 됐다. 그 후로 예수는 다사한 생애 동안 이 집에 여러 번 머물렀다. 그들은 길을 재촉하여 잠시 후에 감람원 경계선에 도착했고 예수는 그의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거룩한 성과 웅장한 저택들 그리고 경외심을 자아내는 아버지의 성전을 보았다. 예수는 자신의 삶에서 4월의 이날 오후에 감람산 위에 서서 예루살렘을 처음 바라보게 됐을 때 그토록 철저히 자신을 매혹시킨 그런 순전히 인간적인 감격을 전에는 체험한 적이 없었다. 여러 해 후에 예수는 같은 지점에 서서 또 다른 선지자 곧 하늘에서 보낸 선생들 가운데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선생을 거부하려는 이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제 목요일 오후가 됐다. 성에 도착하자 그들은 성전을 지나갔으며 예수는 이처럼 많은 군중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알려진 세계 도처에서 이런 유대인이 어떻게 이곳으로 몰려드는지 곰곰이 묵상했다. 이윽고 그들은 유월절 주간에 머물기로 미리 정해놓은 곳에 도착했으며 이 큰 집은 마리아의 부유한 친척집이었고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과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었다. 이튿날은 예비일이었는데 그들은 유월절 안식일에 합당한 축하 행사를 위하여 준비했다. 온 예루살렘이 유월절 준비로 들떠 있었으나 요셉은 틈을 나이서 예수를 데리고 2년 후에 예수가 15세가 되어 자격을 갖추게 되자마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가 취해진 학교를 방문했다. 이렇게 세심하게 마련한 계획에 대해 예수가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봤을 때 요셉은 정말로 당황했다. 예수는 성전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예배 그리고 다른 행사들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4살 이후 처음으로 그는 많은 질문을 하려고 홀로 묵상하는데 무척 열중하고 있었다. 아무튼 그는 아버지에게 하늘 아버지는 왜 순결하고 힘없는 동물을 이토록 많이 죽이도록 요구하시는가 하는 등의 전에도 여러 차례 했던 것처럼 몇 가지 황당한 질문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대답과 설명으로는 깊이 생각하고 예리하게 추론하는 아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의 얼굴 표정에서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유월절 안식일 전날에 영적 광채의 물결이 홍수처럼 예수의 필사 정신을 휩쓸고 지나갔으며 그의 인간적 마음은 고대의 유월절 기념 행사를 축하하려고 모여든 영적으로 눈멀고 도덕적으로 무지한 대중에 대한 자애로운 연민으로 차고 넘치게 됐다. 이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지내던 날 가운데 가장 특이한 날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날 밤 그의 이 세상 행적 중에서 처음으로 임마누엘의 명령을 받아 살빙톤으로부터 파견된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활동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나사렛 가족을 돌보는 무거운 책임이 나이 어린 그의 어깨 위에 지워지기도 전에 이제 13살도 채 안 된 이 소년에게 천상의 사자가 파견되어 우주에 대한 책임을 재개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음을 주지시켰다. 이것은 아들이 유란시아 증여를 완료하고 인간이 자신인 그의 어깨 위에 우주 정부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마침내 절정에 도달하는 길게 이어지는 무대의 서막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화의 신비는 우리 모두에게 갈수록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됐다. 이 나사렛 소년이 네바돈의 창조주임을 우리는 거의 납득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창조주 아들의 영과 낙원 아버지의 영이 인간의 혼과 어떻게 해서 연합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육신으로는 자기 인생을 살지만 영으로는 그 어깨 위에 우주에 대한 책임이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그의 인간 정신이 더욱 뚜렷이 분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사렛 소년의 경력은 이것으로 끝나고 이제는 신성한 인간을 점점 더 자아의식하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젊은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는 가족 및 당대의 사회에 대한 책무와 부모의 열망을 자신의 확대되는 일생의 목적과 연합시키려고 애쓰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보낼 생애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다.